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에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아무리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리고 4절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을 우리 함께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우셨죠? 산호세 지역은 금방 시원해진 것 같아서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내일은 또 더 더워진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제가 산호세 지역에 와서는 한 번도 난로를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파이어플레이스 가끔씩 이렇게 불을 지핍니까? 한 번도 피워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 오하이오에 있을 때는 난로를 자주 물론 가스로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은 불을 자주 지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에도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난로는요 신앙의 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폼, 틀. 그 신앙의 틀은 이 틀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난로가 아무리 좋은 난로일지라도 정말 아주 이탈릭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서 좋게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난로, 비싼 그런 난로일지라도 난로의 역할은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그 신앙의 틀을 가졌더라도 난로도 마찬가지고 이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난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아무리 좋은 연륜이 있더라도, 또 우리의 아무리 좋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 그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의 내용에 많은 동사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대부분의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만큼 마지막 시대 때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현재의 모습,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만약에 신앙의 틀이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가운데 불이 지펴져야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난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진리 교회라고 우리의 신앙의 그 틀을 교회를 통하여 자랑할지라도 정말 이 진리 교회라는 그 틀 안에 그 난로 안에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진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앙도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그 예수님의 평가는 여러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진단은 스스로 부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에 부자, 부요, 부족한 것 없는 것, 이것은 삶 가운데 있는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생활의 풍요로움이나 그 삶의 그 질이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틀 안에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젖어서 이렇게 쭉 잘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공고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눈물었고 벌거벗었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측면, 정말 영성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금융업이 발달되어서 은행, 이 금융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은행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그 유통이 굉장히 금방금방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조금 이 산간지구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 생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직물 공장이 있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래서 겉보기는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틀, 그 도시의 틀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금 생산지고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했어요. 그리고 안약이 생산되는 곳. 그래서 눈이 아픈 사람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제일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너희들이 안약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다 밝게 세상적인 눈은 밝게 하고 눈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물 공장이 있어서 옷을 다른 데는 헐벗고 옷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많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직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옷이 풍부하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특별히 신앙의 온도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온도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교회의 온도가 있습니까?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많이 깨닫고 그래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온도는 교회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회자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더 열심히 열을 내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 온도나 신앙의 온도는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물을 끓여놓고 가만히 내두면은 불을 붙이지 않고 계속 불을 붙이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그 온도는 절대로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도가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온에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온도나 신앙의 온도는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은 그 온도는 절대로 유지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한번 우리 판단해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교회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신다면은 그 교회 온도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열정이 교회 온도를 가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의 그 신앙의 틀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믿는 그 믿음의 그 어떤 척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진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교회의 뜨거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김범준 장로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댁에 가니까 그때 한국에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그 자매님들이 와 계셨어요. 그 세 분의 손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다, 한 분은 동생이고 한 분은 언니라 했는데 두 분이 다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나가시는 교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서울역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집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은 뭐 바깥 타서 이렇게 가면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린대요. 와, 전철로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먼 거리에요. 서울역에서 어디에 귀퉁이에 사시는지 몰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 이야기를 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일주일에 교회를 네 번 가시는데 일요일 날 물론 예배드리러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하루는 그 서울역 그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회사들이 오피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샐러리맨들, 샐러리맨들을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 딱 30분간 점심 식사를 딱 하게 하고 30분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간대요. 그런데 막 어떤 데는 100여 명, 150명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샐러리맨들이 예배를 드리러, 아니 뭐 식사를 하러 오는데 그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또 한 번은 한국 교회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실 때 저는 공사 현장에 주로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면은 한바라는 그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을 한바라 그래요. 한바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 노숙자들이나 이 그 동량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참 많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공사 현장에만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이 찾아온대.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노인들 그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말 그 신앙에 그리고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려고 좀 그랬다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말았는데요. 그런 것이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있을까? 제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은 노숙자들을 식사를 대접해서 그 노숙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 오면은 교회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왜 그들에게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것도 매주 빠지지 않고 그런 열정을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거하고 꼭 같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잘 사는 지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의 어떤 히스토리, 내 신앙의 집안의 어떤 것, 그런 또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침례를 받고 어떤 분한테 내가 성경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 신앙의 열정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요, 그때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온도는요, 딱 사람을 대하면은 온도를 딱 제일 먼저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감추고 하려고 해도요, 신앙의 온도는 전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부부 관계도요, 간에도 신앙의 온도가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의 체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그런 온도를 가진 교회였다. 근데 저는 참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희망을 가지는 게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를 가장 뚜렷하게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냄새가 나고 썩고 그래서 마치 고인 물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토하여 뱉어내지 않고는 삼킬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온도를 보실 때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참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신앙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심지만 높이면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과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혹시 활활 타오르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와 같다.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이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의 희망을 가지시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요, 참 저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신앙인으로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좀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 하고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야, 나는 정말 그것까지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책망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 책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노트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원어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것을 책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깨우침을 주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책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막 꾸짖고 어떻게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벌을 주고 어떤 뭐 형벌을 가하고 어떤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가 붙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가 붙으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 그것은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관건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리고 징계는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과, 그렇죠,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환경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왜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사랑하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를 할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면은요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혹시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열심을 내고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뜨거워지기가 힘들어요. 왜 천사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성경은 그냥 장장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려면요 사람을 살려보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살려보세요.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뜨거워지면은요, 계속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물을, 뭐라 그럽니까? 최장로님. 물 이렇게 물통 뒤집어 놓고 그 더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하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워터 디펜스, 뭐라 그럽니까? 그거? 예? 디펜서라 그래요? 디스펜서. 그거 여러분들 집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물 이렇게 물통 뒤집어 놓으면은 한쪽에 이렇게 더운 물 나고 한쪽에 찬물 나고. 근데 여러분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이렇게 냄비에 받아가지고 더운 물을 받아서 물을 끓이면은 금방 물이 끓어버려요. 금방 물이 끓어버려요.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뜨거워지는 길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련을 두려워한다면요 참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참 어디 이 말 타는 민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왜 단어가,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어디요? 아, 몽골. 거기에도 선교 가셨고, 또, 필리핀에도 선교를 가셨고, 오지에. 그래 가가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하고 왔더니, 청년들하고 그때 같이 갔는데, 청년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셨다고. 그리고 직접 그곳에서 신앙하고 나니, 선교하고 나니까 정말 내 신앙도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미얀마를 갔는데요. 미얀마 참 지금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만 뜨면은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일주일 간이지만은 전도회 하고 말씀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진짜 뜨거워지더라고요. 형편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음식도요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잘 못 먹겠어요. 저같이 식성이 좋은 사람도요 괜히 부엌에 만드는 거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거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서는요 정성 들여서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아이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위생관념이 그렇게 없고. 근데요 그런 데서 정말 이렇게 선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 연단한다는 것은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금이 되려면은 연단을 해야 금이 되잖아요.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그 정말 뜨거운 용광로에서 자신이 녹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야 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시련으로 다가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내가 뜨거워지는 조건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 활동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선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 마운틴뷰 교회 지역만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다요. 신앙생활이 지금 이민생활이 이렇게 역사가 늘어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친척,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다 끊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면서 1년에 한 영혼 정도 우리가 못하겠느냐.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한 영혼 그 가치가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되질 않아요.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고,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증언해 보니까 금은 마음과 생애를 참으로 부요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금은 그래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미덕을 나타낸대요. 근데 이것은요, 활용함으로써 증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한 금이에요. 금은 그냥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그 금은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저절로 금만을 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정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가 뜨거워지는 길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흰옷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래서 흰옷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은.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흰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사서 입을 수 있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희게 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된 흰옷, 그것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입으라. 십자가를 의지하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의 불꽃이 활활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뭐 십자가 또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또 오늘 또 목사님께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혹시 해보셨어요? 다 기도를 하실 때요, 한번 작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게 뭐 제가 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경험되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요 다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기도의 장소에 왔다. 그것만 가지고요. 굳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 매 반복되는 그런 기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하여튼 그 반복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딱 한 30분만 여러분 있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나의 상처, 아픔 그리고 내 숨은 죄, 더러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데요 정말 그 순간이 이렇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그 모든 더러웠던 그 부분들을 상처받았던 부분을 싸매고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은요 우리가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하얀 색깔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하여진 그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른 또 어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체험이 되고 정말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 신앙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정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아래서부터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는 말이 아니죠. 이 영안, 그렇죠. 이 영적인 안목, 눈, 그것을 치료하고 영안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비전.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지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의 신앙의 틀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영적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는가? 느헤미야 1장 5절에는 느헤미야가 모든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절망하고 있지만은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봤는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인 시야가 계속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너희들의 이 신앙의 열심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나님 시야에서 놓치지 마시고 더 밝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밝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왔나 어디 계시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최고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시는 성경 말씀이겠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면은 예수님만 들어오시면은 내가 정말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최고의 신앙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처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삶의 온도에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냥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가상하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왜 빨간 글씨로 했을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는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예수님 말씀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